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620년경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지 약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남유다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야 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여호와를 홀대하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날이 갈수록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촉구하시고 탄원하시고 경고하셨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3, 40년이 지나면 남유다도 하나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스바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요시야 왕은 개인적으로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 전체는 유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경건하고 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버지인 암몬왕 모두가 그 어느 선조들보다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그 백성들답게 유다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들 한 복판에 바알과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아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았고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경건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불러 제사드리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방신을 섬기고 박수들에게 묻고 아들을 몰렉에게 제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구체적으로 금하신 행위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유다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유다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산 것은 므낫세 왕 때문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격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도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똑같이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섬긴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암몬이 암살당한 후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경건했지만은 18년 후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까지는 유다는 여전히 불의하고 불경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아직 경험과 지혜가 없었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한 지지 기반과 실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아직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겼고 이방 신들을 섬겼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때는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스바냐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1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깝고 심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면서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생물까지 다 멸절하시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멸절될 사람들 중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너희들도 멸절될 것이라. 이날에는 우상을 숭배한 종교 지도자들, 강포와 괴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운 정치 지도자들, 남의 재물을 노략한 경제 지도자들 모두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심히 애곡하고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금과 은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시키되 놀랍게 멸절시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스바냐가 이 첫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이어서 전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은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은 오 파렴치한 백성아 라고 번역합니다. 너희는 수치를 느껴야 하는데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뻔뻔스러운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백성아라고 번역한 표현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는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 않고 이방 백성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비위를 거슬리는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게 되어 있어서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못하기에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히히 낙낙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만이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음속에 죄의식을 자극시키고 무딘 양심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을 꾸짖은 후에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실 때는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원어 표현은 gather together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gather yourselves together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저 모여라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만 군대로 분산되어 있는 너희 생각들, 너희의 삶을 모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Good News Bible 같은 경우는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의역을 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날지어다. 정신없이 분산되어 있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라고.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는가? 물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박하기에 스바냐는 이 똑같은 말씀을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첫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의 칙령이 시행되기 전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날짜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칙령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발효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곧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날이 겨와 같이 지나가기 전에 라고 번역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날아가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순식간에 면전에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날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퍼부시는 날이다. 그날은 곧 신속히 졸지에 임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날이 졸지에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촉구한 스바냐는 이어서 찾으라고 명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seek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세 번이나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 seek the Lord 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구하라 seek righteousness 하고 세 번째 겸손을 구하라 seek humility 하고 촉구합니다. 이 원어 표현은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에 합당하게 번역하느라고 처음에는 여호와를 말할 때는 찾으라고 번역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의와 겸손을 얘기할 때는 구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은 1장 6절에서 말했듯이 너희가 진멸당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우상만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여호와를 알고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심으로 불굴의 의지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할 때 받은 귀하고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린 후에 대충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값으로 따져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가장 귀한 예물이기에 무슨 일을 치러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반드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그런 썩어 없어질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조금이라도 귀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찾으라 하는 표현을 보면은 복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 곳곳에서 이 표현이 쓰인 것을 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찬양과 경배 제사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끈기가 없기에 투지가 없기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도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말 되면은 구역예배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구원을 이뤄가고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 선지서 곳곳에서 보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에레미야서 29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본 바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다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스바냐는 이어서 지금 자신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촉구하는지 그 대상을 밝힙니다.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 곧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곳곳에 있는 모든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대상은 모든 유다 백성이 아니라 유다 백성 가운데 소수 겸손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같은 취지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진주가 값진 것을 알지 못하기에 진주를 짓밟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짓밟고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멸시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들에게는 아예 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로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촉구한 후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삶을 두 가지 명합니다. 첫째, 공의를 구하라. 둘째, 겸손을 구하라고 명합니다. 공의와 겸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성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5만 가지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공의와 그리고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신 후에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이 아니냐고 겸손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닮아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선대하라고, 한마디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각종 절기로 성전에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니 이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시고 나를 즐겨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즐겨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공의와 겸손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하신 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찾으라고 구하라고 하시면서 왜 다른 모든 것 언급하지 않고 겸손과 공의를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아무리 여호와를 찾아도, 아무리 seek 해도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듣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만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고 공의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은 돌이킬 수가 없고 누구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어쩌면 숨김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과거에 우상을 음란히 섬겼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겸손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예외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환난과 시련으로부터는 숨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지상에서의 심판으로부터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셨을 때 일부 백성들처럼 숨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장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절대 다수 유다 백성들은 스바냐 선지자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으로 소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의 삶을 구했지만은 절대 다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다수는 하나님이 바벨론 군사를 보내셔서 심판하셨을 때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상에서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 남은 그루터기들은 모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받았을 때에도 소수는 숨김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뜻 들으면은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회나 가정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절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각종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도 100%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들 마음 중심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음란히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신을 깨끗한 양심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자녀가 다른 모든 것 세상에서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이면서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 양육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좀 공부 좀 잘해서 나중에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요새 같으면은 별이사가 되든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그 물질의 우상들 그리고 명예의 우상들 권세의 우상들 세워놓고 부지런히 유학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게 합니다. 아니면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합니다. 아니면은 마음속에 건강과 육체 미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합니다. 오늘날 말세라는 거 우리 주위 곳곳에서 느끼지만은 특별히 LA 피트니스라는 데 가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70세, 80세 되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노인네들까지도 이를 악물고 와서 뛰고 웨이트를 드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70, 80 되면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은 이때라도 새벽 기도 나가고 3일 예배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몸매를 키워갖고 나이가 70이 됐는데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음란히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자식이 없기에 불임의 그 다산의 신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얻기 위해서 불임 클리닉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수태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드립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은 나는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세상의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 이거를 잘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은 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까지도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말씀을 홀대하고 세상신을 음란히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고 꾸짖으시는데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는가?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지 아니면은 늘 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무정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남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높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세리와 같이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수치심을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와 같이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보면은 스바냐가 외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정신 차릴지어다 정신 차릴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님 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발톱의 때처럼 대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은 내 삶의 그 모든 활동들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크리스천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일주일 내내 하는 수많은 활동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 사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이제는 기억하고 쓸데없는 모든 활동들 이제는 다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후에 뭐하라고 하시는가?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주님과 대화하는 1차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및 공동체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특별한 성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직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교제에 힘쓰니라. 우리 이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찾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지금까지 죄된 삶을 살았던 데 대한 현세의 대가로부터도 하나님의 현세의 심판으로부터도 숨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하늘을 보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은 영적인 때는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당시 유대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정말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영국 기독교의 발상지였던 그 영국을 보면은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6%도 안 됩니다. 미국은 그것보다 조금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교회들도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거나 성장하는 데는 이단들입니다. 천주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이런 데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이제는 말세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고 TV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6시 30분은 저녁 6시 30분에 하는 내셔널 TV만큼은 모든 가족들이 얼굴을 붉히지 않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제는 그 뉴스 프로그램까지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채널 NBC, ABC, CBS 세 채널을 보면은 한 곳에서 정말 눈꼴 사나운 광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채널을 돌리면 거기서 똑같은 광고를 하고 또 돌리면 그곳에서도 똑같은 광고를 합니다. 이제는 뻔뻔스럽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광고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집 건너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심판의 날이 정말 코앞에 우리 면전에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를 심판하실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언제 우리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만한 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여행을 갔는데 나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느냐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마음이 겸손한 자 소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율례를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위를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그걸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심지어는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지었던 많은 죄에 대한 지상에서의 심판까지도 혹시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기에 다윗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치러야 됐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면제해 주실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 섬기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껏 섬겨놓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돼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돼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수치스러운 삶 사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지금 겨와 같이 재빠르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큰 예물 드리지 못하더라도 성가대에서 주일학교에서 섬기지 못하더라도 프레시 스타트에 가서 봉사하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선교여행 가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써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주중에 3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말에 구역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그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